오늘은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표어는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절기 헌금은 전에 코로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를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절기 헌금을 부활절 헌금을 이 체크로 써서 교회로 보내주실 분들은 꼭 부활절 헌금인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욱 힘써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주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아래에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교회 소식 아래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 보내드린 우리 볼리비아 남계영 선교사님 사역과 또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저희의 죄로부터 구원을 준비하셨기에 저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실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죄는 없었지만 그 어린 양은 죄를 위하여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고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는 없었지만 저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는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성물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해 주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부활의 소식을 저희들 가운데서만 즐거워하며 축복으로 간직하지 않고 저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희 입술과 삶을 통하여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여 이제는 세상 끝까지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려는 믿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사역의 길로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석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도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진리로 들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께 성령의 힘이 임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부활주일의 영원한 권세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도 그 부활주일의 말씀을 붙들며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괴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여 이제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복과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귀한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믿음을 온전히 갖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증명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강력한 주장이자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라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증거이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가장 믿기 어려운 것, 그리고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역사성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들도 드뭅니다. 여러 역사적 기록과 근거로 무신론자인 역사학자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과 그가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기독교적인 이단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색깔을 띠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자인 자신들이 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한마디로 예수의 역사성은 믿으나 부활은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이자 종교학자인 레자 아슬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당시의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투쟁했던 독립투사이자 혁명가인 젤롯, 성경에는 이제 셀로신이라고 나와 있는 그 젤롯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자라거나 그렇게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혁명과 좋은 사회적인 교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종교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에 대하여 동의하며 많은 학자들은 레자 아슬란과 같은 견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신성, 특히 예수의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특히 빈무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몇 가지 가설을 내놓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아직 어두웠고 여자들은 슬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실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째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피를 많이 흘렸던 예수는 죽지는 않았지만 단지 의식을 잃고 있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서 건강을 회복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셋째는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이고요. 넷째는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로마 또는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라는 주장이죠. 바트 얼만이라는 체프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종교학부 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의 책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라는 책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루면서 예수는 무덤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시체를 던져놓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체를 거기다가 던져놓으면 어떤 시체가 어떤 시체인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있다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의 시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세라는 사람의 준비한 그 굴에다가 묻은 게 아니라 당시에 있던 죄인들하고 똑같이 집어 던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자체가 없으니 빈무덤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도 후대에 삽입된 허구적인 인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앞에 기록한 가설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하십니다. 첫째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완전히 캄캄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 또한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그것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그것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어두워서 잘못 갔다면 그 다음에 간 사람들은 똑같은 곳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죠, 사실. 엉뚱한 곳에 갔었다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간 이런 확인들도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백부장이 확인한 것이고 빌라도도 충분히 확신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가져가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사실 무덤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돌을 굴려가지고 빠져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밖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피떡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간신히 정신 차린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셋째와 넷째도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이 앞을 막고 있는데 도둑이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로마 군인들을 배치해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체를 훔친 후 조작된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런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섯째로 로마 정부나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아니라는 분명한 반박 증거를 그들이 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다, 시체를 우리가 가져가서 치웠다. 또는 그 시체를 보여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박을 하지 못했고 주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트 얼만의 주장처럼 만약 무덤이 없었는데 시체가 없어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을 했다면, 그리고 빈 무덤 자체가 없었다면 예수가 죽은 후 40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할 때 그것을 과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과연 구원자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 닫아 잠그고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자리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믿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그곳에서 식사하시는 장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디두모, 즉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평안의 인사를 해주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너희들처럼 나도 보고 싶다. 예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직접 그곳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 두 번째 안식일이 지난 첫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처음 주님을 만날 때처럼, 처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와 같이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평안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옆구리에 그의 손을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보고 믿은 그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이렇게 보고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찔러보고 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들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20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의 많은 기록들,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을 추려서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며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사실 도망갔죠.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한 공간 안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이게 유령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었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나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실망했고 모든 이들이 슬퍼했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을 보아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와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모든 길 과정 가운데 슬퍼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 사복음서 전체가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를 본 사람,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벌써 2000년이 넘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목격의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떡을 떼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삽입하셔도 될 텐데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 환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신 것도 아니에요.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외에도 500여 형제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병이어에서도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4,000명 먹었다 그러면은 누구만 4,000명이죠? 남자만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500여 형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딱 한 500여 명의 남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기록의 습관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500여 사람이 집단 환각에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목격한 사람이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옛적 어느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본 사람들이 있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쓴 그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께 명절에 올라가라고 할 때도 비꼬듯이 큰일 할 사람은 큰 곳에 가셔야죠 라고 얘기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먼 지역까지 가서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이죠. 어쨌든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자신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적어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불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봉 목사님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제자들의 돌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존 스토트 목사님도 기독교 기본진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제자들의 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낙담과 환멸과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복음서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들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쳤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즉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로 인정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5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이 사실을 거듭 가르쳐 주시고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3부를 보면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가 쓴 글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하늘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벌떡 일어서고 춤추고 발로 차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내가 발끝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만 나는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손님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상으로 불려가기 전에 어딘가에서 내가 부활한 다리로 맨 처음 하려는 일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는 일이다.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현 중에 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어서고 춤추고 발로 차고 에어로빅도 할 것이고 발끝으로 일어서고 무릎 꿇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온 이유는 이 조니 에릭스 타다라는 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좀 더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이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국제장애인센터 를 설립한 분인데요. 뛰어난 구필화가이며 대중강사입니다. 구필화가라는 것은 입으로 붓을 물고 쓰는 사람, 그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팔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1967년 7월의 어느 여름날 체사비크만이라는 바다에서 수심이 얕은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했다가 목이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가 되는 불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재활 과정은 쉽지 않았고 특히 초기 2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고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분노하고 절망했다고 그래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생명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 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게 된 자,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사실 오늘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부활절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녹음하기 위해서 몇 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릴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교회 허락을 받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의 계획을 짜고 말씀들을 어떤 것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기대했던 부활절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가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은 찾아오셔서 확증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부활을 믿는 분들은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부활을 믿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생명의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생명의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아직 그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 그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활의 소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실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 슬퍼하고 있는 자들,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여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진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반석이시여 요새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노년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 위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그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함으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푸사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사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할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왕식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그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줄 내가 길이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의 소망이시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